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신하들은 누가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12개 지역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지역에서 1년에 한 달씩 번갈아 왕궁의 양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유다 지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왕궁 에서 먹는 하루 음식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즉 북에서 남까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 3천과 노래 1,005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반 지혜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물고기 등 모르는 것이 없는 만물 박사였고 여러 왕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합력과 조화를 이루어간다. 합력과 조화를 이루어간다. 예,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무리 왕이 뛰어나도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좋은 왕과 함께 반드시 좋은 신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여러 신하들을 보면 신앙적인 부분을 감당할 사람, 또 정치적인 부분을 감당할 사람, 또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좋은 나라로 가꾸어져 가는데, 예,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CEO가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다 뛰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구현해 주는 좋은 직원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큰 그릇, 은 그릇, 질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독불 장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이 솔로몬 왕 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이고 솔로몬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천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다는 것 아무도 당시의 사람들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천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참 암울할 수 있고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모든 것이 승화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은 인간적으로는 욕심이 참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예, 그 곁에 누가 있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모를 이렇게 금방 데려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또 거기에 어떤 사람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후손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예, 라헬은 충분히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야 했고 그 일은 비록 자기가 그 두 아들을 낳고 금방 죽게 되었을지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참 허무하게 짝이 없지만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작게 보이는 일 또 우리가 참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또 나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예, 가슴 벅찰 정도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최고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목적 삼는다. 예, 뭐 오늘도 그러하지만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최전성기입니다. 예, 그 전성기는 곧 그 다음에는 하강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성기일 때 교만하기 쉬운데 전성기라고 여길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목적 삼으면 그 삶은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더 겸손하게 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 속에 있습니다. 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살 수가 없어라고 틀림없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똑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충분히 성공했을 때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은 또 똑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신실하게 살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예, 정말 실패했으면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면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먼저 시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열왕기상 4장 29, 30절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예, 정말 솔로몬이 이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정말 겸손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예,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 것처럼 여기면 예,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은 제가 상부상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예, 솔로몬과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이 서로 협상하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줌으로써 서로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살필 열왕기상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솔로몬 전체 이야기에서 한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예,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업적에서 굉장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을 의미합니다. A번 솔로몬이 등극하자 두로 왕 히람은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예,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로는 베니게, 성경의 지명으로 베니게고 실제 지명은 페니키아, 현재의 레바논의 수도였습니다. 예, 성경에 자주 나오는 두로와 시도는 이 베니게,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 그 영어를 비롯한 그 유럽 언어의 모체가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예, 그 주전 10세기 경에 그 페니키아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알파벳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주전 10세기 경이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 정도쯤 되니까 이 그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뛰어났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그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등을 보내어서 일조한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 히람이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다고 하는데 평생의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 그래서 평생에 보다는 평소에 항상이 더 적절하게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평생에를 always, 항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시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는데 개역판에서는 이 평생애가 평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안 사랑했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 히람이 다윗을 평소에 늘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 어떤 뭐 우호적인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B번 솔로몬 왕도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2절 3절 한번 볼까요? 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예,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즉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됐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3절에 있는 당신도 알거니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 등을 두로에서 구해왔기 때문에 다윗 왕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지 또 그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히람이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 거기에 있는 역대상 22장 7절 8절 있죠. 우리 교환님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솔로몬, 아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오늘 이 그 열왕기상 이 5장 3절의 말씀과 함께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솔로몬도 아도니아도 죽였고 요압도 죽였잖아요. 예, 그렇게 치면 솔로몬도 하지 못해야 되는데 솔로몬 때 이 건축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때는 아직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여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다윗 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그냥 정기적인 행사였습니다. 예, 제가 사무엘 할 때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국가의 부를 늘리게 되는 최상의 방법이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쉬었다가 봄이 돌아오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그 빼앗아 오는 것이고 지면 자기 국구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있는 그 원수들의 발바닥 밑에,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둔다는 것은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한다의 의미입니다. 예, 그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예, 발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리고 있음,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같은 데도 보면, 네, 그, 뭐, 발로 밟는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세번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태평함을 주시고 원수와 재앙이 없게 하셨으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건축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4절 5절 볼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게 하시며 재앙도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것은 성전 건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은 건축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을 기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 해외 여행, 특히 저 유럽 쪽에 여행을 가면 그 대표적인 관광지는 다 성전 아니면은 그러니까 종교시설 아니면 왕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 크고 작은 그 예배당들이 있는데 보면 무슨 기념교회, 뭐 기념예배당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전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기려야 하는 곳인데 왜 그 사람을 돈을 많이 냈다고 그런지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네, 뭐 무슨 기념 채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사람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 우리 삶,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려고 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지으려고 했습니까? 그 목적이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자기들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방법이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 빨리 그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기 이름 내리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예,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디번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에게 무엇을 주기를 요청했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왕명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어 달라고 했고 그 싹스는 히람이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그 레바논 산맥 약 한 1500m에서 2000m의 그 고지에 눈 덮인 산에서 자라나는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교목의 교자가 다리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쭉 뻗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백향목은 높이가 한 40m 정도까지 자라고 지름이 3m나 되는 굉장히 굵고 곧고 아름다운 나무로 레바논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예.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짓고 그 성전을 짓는데 최고의 재료가 백향목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 벌목 사업에 싹스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번 히람 왕은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무엇이라 감탄했습니까? 우리 7절 볼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예,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히람 왕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또 히람 왕은 그 레바논이 농경지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히람 왕의 고백은 자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고백의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굉장히 그의 감격이 고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고 특히 우리의 바른 삶은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과도 같습니다. 불신자는 글로 쓰여진 성경은 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을 봅니다. F번 히람 왕은 솔로몬 왕에게 회신하여 백향목과 잣나무를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강조되는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예, 네 라는 단어 대명사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 왕의 전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경청했고 또 그 내용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협상하겠다는 것이죠. 예, 솔로몬 왕은 백향목만 6절에서 요청을 했는데 히람 왕은 뒤에 보면 잣나무까지 예, 언급하며 주었습니다. 잣나무는 백향목보다는 좀 덜하지만 병충해에도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워서 역시 고급 목재로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 잣나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편백인가요? 예. 그 제 기억이 정확하면 예전에 제가 그 페놀드 그 탁구 라켓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사이프러스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대부분이 아마 그 라켓들이 그 사이프러스 나무일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아까 그 백향목은 그 1500에서 2000m 고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그 바다로 다 끌고 내려가야 되고 또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까지로 가져가야 하고 또 그 항구 도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요파입니다. 요파. 예, 예루살렘에서 요파까지는 한 55km에서 60km 정도 됩니다. 제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인천항 제3부두에서 올림픽 공원까지가 55km입니다. 뭐 그 당시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큰 트럭이 있었겠습니까? 예, 달구지 같은데 그 소가 이끌고 그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사실 그 전에 그 2000m 고지에서 그 항구 도시까지 그 나무를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노동이었겠습니까? 그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또 임금이 그 나뭇값을 음식물로 받고 히람은 자국에서 월급을 주면은 이스라엘이 그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예전에 그 북한 그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기업이 가 있을 때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봉급을 직접 줬던 거 아닌 거 맞죠? 예, 그 북한 당국에 주면 북한 당국이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줍니다. 예, 만약에 대한민국 기업이 북한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면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히람 왕이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겠습니까? 아니면 벤 나무를 이동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이 네라는 대명사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0번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솔로몬 왕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9절 10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예, 매년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인데 그 매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으니까 아마 7년 동안 계속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솔로몬 그 왕궁에 그 매일 먹는 음식물 중에서 밀, 굵은 밀이 60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60고르를 한 365일 매일 하면은 한 2만 고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맑은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인데, 손으로 직접 빻아서 내린 최고급 기름입니다. 지금은 뭐 그 기름을 뭐 소량을 하든 다량을 하든 기계에서 하면은 아마 뭐 같은 질의 그 기름이 그 추출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다 돌이지 않습니까? 큰 돌로 이렇게 빻으면은 그 돌가루가 그 같이 떨어져 가지고 양질의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질 최고급 기름은 직접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빻아서 기름을 짰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1고르가 약 22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고르라고 하면 그 4400 그 리터 정도 되는데 그래봐요. 한 20마일 정도 되나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우리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라 하였더라. 예, 여기는 2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20고르는 너무 적고, 2만 밭은 너무 많고, 아무튼 솔로몬이 매년 아주 많은 양의 음식을, 그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H번, 솔로몬 왕이 히람왕과 우호 관계 속에서 약조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고로. 예, 그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고 네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히람 왕이 옆에서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 또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약조를 맺다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계약을 맺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을 바늘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거든요. 그 카라트라고 하는데 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그 몸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때가 솔로몬의 정점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로 솔로몬은 또 그의 왕국은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 겉으로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강제 노동은 백성의 불만을 쌓아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강제 노동이 곧바로 나옵니다. 그 13절에서 18절이 강제 징집입니다. 에이번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불러낸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3절 볼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에서 또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예, 3만 명. 이 역군의 문자적인 뜻은 징집된 노동자 또는 부역군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역군. 예, 부역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 네.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명이 징집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일꾼을 처음에 징집할 때도 백성에게 의견이나 이견이 있는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들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동원이 되었다,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B번, 이스라엘에서 징집된 3만 명은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두 달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휘했던 감독은 누구였습니까? 14절 볼까요?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예, 아도니람이 감독인데 이 징집된 노동자가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있었다면 그냥 한 달씩 레바논에서 일하러 보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두 달은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세 달을 묶은 것처럼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이 집이 각자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있었고 두 달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성전 건축에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예. 이렇다면 좀 심각하죠. 예. 또 만약 정말 이 집이 자기 집을 의미한다고 해도 그 한 달씩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한 달을 언제 가느냐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뭐,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뭐, 5월, 6월이면 굉장히 바쁜 달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벼를 심지 않으면은 수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한 달 딱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 목축을 한다면, 양털을 깎는 시기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때 한 달이 걸리면은 양털을 깎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번기에 한 달이 걸렸냐 아니면 농한기에 한 달이 걸렸냐 세 달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심각한데, 농번기에 세 달, 뭐, 5, 6, 7월, 이럴 때 걸렸다. 아니면 한겨울에 12월, 1월, 2월, 이때 걸렸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겠죠. 단지 그건 힘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거나, 그것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그 사람들의 가정, 이렇게 특히 농번기에 그렇게 그 불려나간 사람들은, 그 가게가 망가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겠죠, 당연하게. 이 아도니람은 솔로몬 왕국의 노동 감독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 시대에도 감역관이었고요. 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때도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좀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즉 세금을 좀 낮추고 좀 징집을 그만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듣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어떤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그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분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7번 솔로몬 왕에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징집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15절 16절 볼까요?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예, 짐꾼 7만 명, 돌 떠는 사람 8만 명, 관리 감독하는 사람 3,300명. 거기다가 아까 앞에 말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다 이방인들,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앞에 그 동원된 사람 3만 명까지 합치면 총 18만 3,300명입니다. 짐꾼은 벌목한 나무나 채색한 돌을 일정한 지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돌을 떠는 사람은 돌을 채취하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거대한 사업이고 또 성전을 짓는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또 복선처럼 이것이 그 솔로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우리가 뭐 또 어떤 뭐 그 국가든 또 기업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그 업적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업적이 목적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업적은 언제나 과정이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7번 솔로몬 왕의 명령으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인 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7절 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네. 예, 크고 귀하며 다듬은 돌입니다. 크고 귀하며 다듬은 돌. 이 귀한 돌은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는 보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석으로 쓰인 돌은 보석의 가치를 지닐 만큼 값이 꽤 나가는 드문 돌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초석의 크기가 7장 10절에 보면 10규빗 8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45.6cm 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석의 크기가 4.56m 그리고 3.65m 굉장히 큰 돌이죠. 예, 이런 돌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 이런 돌을 기초석으로 놓았습니다. 예, 성전은 신약에 오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였느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틀림없이 자기 마음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 그거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예,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해 나누어 봅시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소망과 준비를 하였고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당신의 믿음 생활에서 다윗과 같은 역할을 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 당신의 믿음 생활에서 솔로몬과 같은 역할을 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뭐, 우리 교회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예, 심고 자라게 하셨다면 또 지금은 또 우리 뭐 공동단임 목사를 비롯하여 전임 교육자들 여러 봉사자들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섬길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를 보고 그 열매를 따는 일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처음부터 다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부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떠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다 했다, 한 부분만 했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그 과정에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가 중요합니다. 나번 성전 건축이라는 말에 솔로몬의 이름이 떠오르지만 실제는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비범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첫 성전 하면 대부분 다 솔로몬 성전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나무를 날랐던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을 뭐 잘랐던 것도 아닙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예,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겸손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그 결과를 보는 그 지점에 있다면 거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 뭐 흔히 사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예, 긍정적인 의미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하는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에 성공했던 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성실히 하고 가장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뭐, 뛰어났을 것이고, 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예. 예. 그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나를 키운 것에 8알이 바람이었다. 예. 우리를 키운 것. 또 우리가 이룬 것에 8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키운 것, 우리가 이룬 것에 18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예, 누군가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결과까지 보려고 하지 아니한다. 결과까지 보려고 하지 아니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은 틀림없지만 그 사명의 모든 과정을 다 누리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어떤 사람은 심는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합쳐져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과정에 다 개입하고 모든 과정의 결과도 다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제1과정부터 제10과정까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제게 제1과정부터 제3과정까지만 있게 하게 하셨는데 제가 4, 5, 6 계속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외에 다른 사람을 하게 하시려는데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제가 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 건축의 준비는 아버지가 실제 준 건축은 아들이 했습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한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한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이라 하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연상되지만 그 건축은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교회가 건강하게 꾸려져 가는 것도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예.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곳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온전한 제물로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조건 온전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에 소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그 소 대신에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양을 드려야 하는 일에 극심하게 몹시 가난해서 양 대신에 뭐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드려야 하는 일에 온전한 소를 드리지 않고 다리가 세 개 있는 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양을 드려야 하는데 온몸에 상처투성이의 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영원히 오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온전함의 샘플은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예, 그 흠이 없는 제물이 예를 들어서 양을 드린다고 하면 그 양이 세상에서 제일 큰 양인가요? 아닙니다. 그 양이 제일 튼튼한 양인가요? 아닙니다. 예, 제물을 드리기에 빠짐이 없을 정도가 온전한 제물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는 배우자라서 온전해요. 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온전해요. 내 자녀는 자녀로서의 온전해요라고 한다면 그 온전함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을 이란 것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또 돈을 가장 잘 벌고 많이 버는 사람을 뜻하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장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뜻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데 더 이상 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완벽해요, 완전해요라고 하면 그 남편이 그 남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건가요? 또 그 부인보다 더 재능이 많고 그 이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역할을 하고 내 아내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 삶에서는 더 이상 뺄 게 없으면 완벽한 온전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뺄 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데 온전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시편과 고린도전서 3장 11절인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은 그토록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결과까지 다 보고 누리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심는 일이면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물을 주는 일이면 그 일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18만 3,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우월함이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도 정말 많고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지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총과 역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왔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만들어 오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마다 주님의 신비한 은총과 역사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구역 식구 각자 각자의 삶이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편안한 성전으로 가꾸어지게 하시고 구역 모임 전체가 연합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에 신실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